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이에 우리는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 예산은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보다 3배, 아니 심지어 4배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방해할 것이라면 그들은 또한 분담금을 내므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과 관련해 지난해에 비해 50% 정도 인상된 13억 달러를 최종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대공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어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약 32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7주 동안 실업수당 누적 신청 건수는 3,3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 전체 노동인구로 보면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지난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2월까지 최근 1년간 실업수당 청구는 매월 평균 21만 6천 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4월 실업률이 대공황 수준인 2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를 385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이 125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가운데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는 26만여 명으로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에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트 시디소 모에티 WHO 아프리카 국장은 어제 올해 바이러스가 억제되지 않으면 아프리카인 4명 중 1명이 감염되고 19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 발병에 대한 최신 정보와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대응 방안, 의약품과 백신 개발 노력과 함께 경제 재개를 위한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일본 측 요청으로 약 40분간 이뤄진 두 정상의 오늘 통화는 지난 3월 말 도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연기된 이후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바이러스 퇴치에 나서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대응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을 위해 1억 4,6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최근 공개한 코로나 바이러스 국제 인도적 대응 계획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3,970만 달러가 필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외 다른 나라에 필요한 지원 금액과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 등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와 일부 장비 등을 철수한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사우디 내 석유시설 방향에 투입한 패트리엇 미사일 2개 포대와 해당 장비와 관련된 300명의 병력을 철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8일 금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대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남포를 비롯한 북한의 여러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럽연합의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대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7일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지명자, 케네스 브레이스웨이트 해군 장관 지명자, 찰스 브라운 주니어 공군 참모총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앤더슨 부차관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모두에서 중대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전이 미국과 동맹국, 동반자들에게 실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추천하느냐는 서면 질의에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 동맹의 대응 역량과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조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준을 받는다면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합하고 조약의 준수가 적용 가능한 어느 지역에서든 그렇듯이 미군의 한반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 지연이 미한 동맹에 위험을 주는 것 아니냐는 서면 질의에는 진화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에서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더 크고 더 공평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더 많고 복잡한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미국은 이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연합방위에 더 적극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혹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억지력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매우 좋은 경로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no longer on our heels when it comes to malign cyber activity by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진 방어와 꾸준한 개입을 통해 미국은 이제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경쟁자와 적들에 의한 악성 사이버 공격에 더 이상 위태롭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11년 동안 7개의 다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Russia, North Korea.
브라운 지명자는 국방 전략에 서술된 5개 도전 과제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초점을 맞춘 지도적 위치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7일 라디오 진행자 크리스 스티글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임무가 있다면서 우리는 책임자가 누구이든 북한 사람들에게 핵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그들이 비핵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런 일, 즉 비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증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인의 안보에 중요한 문제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에 대해 특별히 초점을 맞춰온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건강 이상설 이후 최근 다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는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간 내내 폼페오 장관 자신에게 감시를 놓치지 말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석탄 항구인 남포에서 최근 움직임이 관측된 데 이어 다른 항구들에서도 선박들이 석탄을 선적하는 정황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불법 석탄 수출을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평양에서 대동강변을 따라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대한항 석탄 항구에서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플레인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약 130m 길이의 이 선박은 두 개로 이뤄진 대형 적재함이 열린 상태였고 안에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전날인 2일까지만 해도 해당 부두가 비어있던 점으로 볼 때 이 선박은 2일 혹은 3일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은 6일자 위성사진에선 자취를 감췄는데 대신 북쪽으로 약 600m 떨어진 다른 석탄 부두에 새로운 선박이 정박한 게 확인됐습니다. 대동강 남쪽에 위치한 또 다른 석탄 항구인 송림항에서도 대형 선박이 확인됐습니다. 송림항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적재함 4개로 이뤄진 약 150m 길이의 선박이 머물다 떠났습니다. 동쪽에 자리한 원산 항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원산에서는 지난달 26일 11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는데 이 선박 주변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가 위치한 대안과 송림, 원산 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사실상 휴업에 들어간 모습이 관측돼 왔습니다. 정박하는 선박이 거의 없었고 정박하더라도 덮개를 닫은 채 같은 자리에 장기간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이들 항구들에서 선박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니칸센 미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석탄 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 see in most of them the black holes where the coal is going. They're busy at it again.
한센 연구원은 선박들 대부분이 적재함 속에 석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싣고 있는 점이 위성사진에 드러난다면서 덮개를 덮지 않는 이상 이런 사실은 쉽게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북한의 최대 석탄 항구인 남포항에서 지난달 21일 대형 선박이 석탄을 적재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남포의 석탄 항구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약 2개월 만이었습니다. 남포는 당시 비오이 보도 이후 24일과 28일 등 최소 4척의 선박이 더 발견됐고 가장 최근인 6일에도 155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석탄과 관련한 북한 선박들의 활동이 다시 재개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석탄은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품목인 만큼 해당 석탄이 북한의 항구를 떠나 다른 나라로 향했다면 이는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남포를 비롯한 북한 내 주요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이들 대형 선박들의 움직임이 불법 석탄 수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해당 항구를 떠난 선박 중 일부는 중국 근해로 이동해 바지선에 석탄을 하역했습니다. 보고서에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 중 하나인 닝보 저우산항 앞바다에 정박한 북한 선박 10척의 모습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럽연합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가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7일 발표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22개 고위험 국가 명단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이 기관이 2016년 7월 처음 명단을 발표할 때부터 계속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묻는 VOA 질문에 집행위원회는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체제에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점과 국제금융체제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행위원회는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과 관련한 결함들을 즉각적이고 의미 있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행위원회는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새 고위험국 명단이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최근 발표한 목록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올해 2월 북한을 돈 세탁, 테러 금융, 확산 금융을 차단하는 데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국가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기구는 2011년부터 북한을 최고 경계 수준을 요구하는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고위험국 명단에는 니카라과, 몽골, 미얀마, 그리고 짐바브웨 등 12개 국가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북한 외에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한 10개국이 올해도 명단에 잔류했고 가이아나, 라오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티니지 등 6개국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고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연루된 거래에 관해서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실행 등 추가적인 점검과 감시 조치를 실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제재나 무역관계 제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며 인도적 지원이나 보조금 제공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집행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뿌에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발병이 의심되는 와중에도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을 이어갔다고 국제 분쟁 전문 민간 단체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한반도 정세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그룹 ICG는 최근 발표한 4월 위기감시보고서에서 한반도 위험도와 관련해 상황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CG는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2주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신변에 대한 관심과 추측이 고조됐고 한국과 중국은 김 위원장의 위중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추가 무기실험과 군사훈련을 감행하며 강경 노선을 계속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9일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아래 포병부대 훈련이 진행됐고 14일에는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와 전투기 발사 공대지 미사일 시험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ICG는 지난달 북한의 군사 동향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미군 지휘부의 평가도 소개했습니다.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14일 발사와 관련해 특별하게 도발적이거나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고 ICG는 말했습니다. 당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발사 의도와 관련해 이같이 평가하며 북한 내부 행사와 연관된 움직임일 수 있으며 하루 이틀이 지나면 정보당국의 정보들에 의거해 좀 더 의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don't think it's particularly provocative or threatening to us as to what happened.
ICG는 또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달 2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고 북한의 지난 3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주의보를 발표하며 이런 활동이 국제금융체계의 통합과 안정에 상당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등 4개 부처는 합동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ICG는 북한이 지난해 중국 선박업계의 도움으로 석탄과 석유제품 거래를 크게 늘리며 제재를 위반했다는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난달 공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CG는 앞서 발표한 3월 위기감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험이 고조됐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이에 우리는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 예산은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보다 3배, 아니 심지어 4배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방해할 것이라면 그들은 또한 분담금을 내므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그들은 내가 취임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군이 서해상에서 벌인 합동훈련을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8일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6일 한국의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와 해군 2함대가 서해 작전구역에서 실시한 방어훈련에 대해 군사대결의 극치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합동연습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서해 최대 열점 지역의 공중과 해상 지역에서 감행됐다며 모든 것이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또 이번 훈련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고 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 담화에서 언급된 훈련은 지난 6일 한국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서해 상공작전구역에서 해군 2함대와 함께 실시한 합동 방어훈련입니다. 당시 훈련은 적 화력도발과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고 공군 주요 전력인 F-15K, KF-16, F-42, FA-50 항공기 20여대와 2함대 고속정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 훈련이라며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한 가운데 군산 서방해상에서 실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는 서해 한국 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한 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이나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훈련이 실시된 군산 인근은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금지된 해역이 아닙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 비무장지대, DMZ, 한국군 감시초소 총격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북한이 한국 측의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초에 천명한 대미 정면 돌파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잠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김정은이 등장했지만 기본 노선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일 강원도 DMZ 내 한국군 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한 사건에 대해 한국 측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담화에서 모든 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돌파구 마련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결과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회적으로 결국 합의된 것, 자기들이 원하는 남북관계를 달라라는 겁니다.
북한은 아울러 이번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에 이례적으로 실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남 비난 담화를 대외 매체를 통해 공개했고 대내용 매체에는 좀처럼 싣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북한 당국의 조치가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낸시 린드보그 미 평화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발병했든 안 했든 지금은 북한의 위태로운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구호단체 머시코어 회장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깊이 관여하고 이후 미 국제개발처 USAID 부처장을 지낸 낸시 린드보그 소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는 어떤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Well,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is if they actually do have cases or if there are cases that enter the country or there's a global vaccine.
국제사회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 북한의 환자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국경을 넘어 전염되는 경우가 북한의 제일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COVID-19이 발병할 경우 북한의 보건체계가 순식간에 마비되고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 인공호흡기가 얼마 없습니다. 평양시 병원 시설은 좋지만 대도시를 벗어나면 북한의 의료체계는 매우 기초적이고 원시적이며 장비가 부족합니다.
월시코어 회장이던 2007년 북한 병원들의 발전기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방북하셨습니다. 그때 북한의 병원 시설은 어땠습니까?
So that was 13 years ago. To acknowledge that things can change, but I did in those times have an opportunity to visit a number of hospitals. These were provincial level hospitals.
13년 전이니까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시 북한 남부지방의 여러 도립병원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이들 병원은 전력 부족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발전기를 지원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생아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었다가 갑자기 작동이 중단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병원 관계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우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병원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그 병원들은 COVID-19으로 금방 잠식될 겁니다. 유럽과 미국도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고군분투합니다. 북한이 같은 상황이라면 매우 쉽게 병원 체계가 마비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보건 분야 외에도 식량, 식수, 위생 등 북한의 전반적인 인도주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When you close the borders as they did and when you have a further disruption of both regular supply chains, possibly market shutdowns, probably a stop or barriers in the flow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북한과 같이 국경을 봉쇄하면 정규 유통망에 차질이 생기고 어쩌면 장마당도 폐쇄되고 국제 인도주의 지원 유입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외에 다른 질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큰 문제인 다재내성 결핵도 늘어날 수 있고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취약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세계적 대유행병으로부터 파생하는 부차적인 악영향에 시달릴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코로나 청정국을 유지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같이 국경 봉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지금이 북한에 있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코로나가 북한에 전파돼도 위태롭고 전파 안 돼도 여전히 위태로운 겁니다.
최근 미국 내 35개 비정부기구들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 제재 면제를 받도록 관련 입법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You know, I know that there's an offer that President Trump made directly of addi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at State Department has had conversations about enabling.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직접 제안한 걸로 알고 있도록 관련 대화를 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속에서 자금을 움직이는 문제, 또 지원품에 대한 투명한 분배 감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입니다. 제 과거 경험에 비춰봐도 알 수 있는 게 어떤 나라가 인도주의 위기를 겪거나 기아 상태에 빠질 경우 미국의 오래된 전통은 원조를 제공하는 거고 규정을 이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과거 경험을 언급하셨는데 지난 2008년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식량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었고 당시 대표로 이끄셨던 머시코어 등 미국의 5개의 비정부기구들이 이 식량을 북한에 전달하고 분배를 감시했죠. 그런데 17만 톤이 전달된 이후 북한이 식량 수령을 거부해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Decisions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that sometimes they would rather not have the interference that comes with external NGOs.
북한 당국은 때로는 외부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간섭을 원치 않아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 계속해서 농업과 의료 등 매우 중요한 지원을 이어온 국제 구호단체들도 있죠. 2008년 북한에서 진행됐던 대규모 지원의 경우 당연히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분배 감시가 요구됩니다. 국제 기준인 겁니다. 북한이 또다시 대규모 지원을 필요로 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할 겁니다.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식량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머스코어 회장이셨을 당시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코어의 지원 사업들이 국제정치와 북한의 무기 개발 활동으로 어떤 제약을 받았나요?
Always sought, as did all the NGOs working in North Korea, to keep the humanitarian channels focused on humanitarian need.
북한에서 활동하는 다른 비정부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머시코어도 항상 인도주의 활동 경로는 북한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정치 상황은 언제나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맥락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정치 상황은 언제나 전개 중이었다고 하셨는데 수십 년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외교도 쭉 지켜봐오셨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외교로 비핵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s we've looked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we always think it's a good idea to try diplomacy. And our whole mission is about what are the ways that one can prevent and resolve violent conflict. Non-violently.
미국 평화연구소는 외교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으로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진지하고 집중적인 노력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2007년에만 방문하셨나요? 어떤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No, I first traveled to North Korea. I think it was in 1998. And from 1998 to 2010, I probably made somewhere between 17 and 20 visits.
아니요, 저는 북한을 1998년 처음 갔고 2010년까지 아마 17번에서 20번 정도 북한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당시에는 식량난이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기근 때였죠. 정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이 겪는 끔찍한 고난, 너무나 힘든 일상, 광범위하게 퍼진 영양실조와 굶주림, 이 북한인들이 그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식량난으로 몸부림치고 있죠. 그때의 기근은 많은 북한인들에게 깊은 자국을 남겼을 겁니다.
지금까지 낸시 린드보그 미 평화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유엔이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북한 등 63개 취약국 대응에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3,9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7일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돕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기아와 난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신종 코로나 국제 인도적 대응 계획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최빈곤국이 받을 신종 코로나 영향이 파괴적일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인도주의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전 세계 63개 최빈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umanitarian needs continue to rise. Today's updated plan has been costed at $6.7 billion for the remainder of 2020. It includes nine more vulnerable countries.
지난 3월 25일 대응 계획 착수 당시에 54개 지원 대상국에 이번에 9개 취약국이 추가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우코크 사무차장은 국제사회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분쟁과 기아, 난민 등의 문제가 조성돼 더 심각한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are already providing supplies and materials, COVID.
약 1억 명에게 생명선을 제공하는 세계 식량계획의 핵심적인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면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세계적인 기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인 유엔이 지난 3월 25일 처음 발표한 대응 계획에서 도움이 절실한 취약국 54개에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이번에 대응 계획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보건 관련에 1,970만 달러, 기타 2,000만 달러 등 모두 3,9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우코크 사무차장은 이 같은 지원금이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드시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 through our team, including colleagues from the World Food Program and UNICEF and others, are very experienced in making sure in
경험 많은 세계 식량 계획과 유엔 아동 기금, 유니세프 직원들이 영양 지원, 결핵과 같은 긴급 의료품을 필요 계층에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우코크 사무차장은 예를 들어 결핵 치료제를 결핵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이 인도적 지원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5일 기준 신종 코로나 대응 자금으로 9억 2,300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스위스가 모니터링 문제로 전달을 잠정 연기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물자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 연기의 이유로 지목됐던 모니터링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물품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이 조달한 소독 물품이 이미 북한으로 발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 도착 시점에 관한 어떤 이어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에 현지 북한 직원들을 통해서 지원 물품의 모니터링에 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지원 물자를 배송한 시점과 지원 물자를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방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3월 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된 지원 물품에는 마스크, 안면 보호대 가운 등 개인 보호 장비 2,000세트와 북한 내 30개 병원에 전달될 소독 용품 세트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외무부는 3월 말 VOA에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의 직원을 본국으로 송환한 상황에서는 지원 물자 전달과 사용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실행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어 대북 지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1995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식량 지원, 자연 재해 방지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에도 지장을 준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박 브루킨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혹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박 석좌는 7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재와 병원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는 기본 생계를 위해 교역과 밀수 등에 의존하는 일반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과 엘리트층에 대한 보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정박 석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엘리트층이 돈을 벌지 못하면 북한 정권에 대한 이른바 충성금인 로열티 지불 측면에서 정권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 전역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이미 심한 북한에서 코로나 사태는 소득 불평등도 심화시킬 것으로 정박 석좌는 내다봤습니다.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measures that they've taken as far as sealing off the borders, that has a tremendous impact on the economy, as I mentioned, and some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was trying to get in.
현재 수천 대의 컨테이너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대기 중인데 그중 상당수가 결핵약과 식량 등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라는 겁니다. 박 국장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는 북중 국경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민들의 극심한 영향을 받고 이는 그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박 석좌는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이어지더라도 대외 정책 측면에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I think based on looking at his behavior over the past 8-9 years is that his default position is aggression.
지난 8년에서 9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에 근거할 때 그의 기본적인 입지는 공격성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미북 1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다양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개조하고 보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박 석좌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정권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하는 건 무기가 우선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성과를 칭찬하는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시 주석의 영도 아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를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우리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 주석의 건강을 기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두 친서가 전달된 날짜나 구체적인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북한 매체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월 1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 중일 당시 위로 서한을 보낸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북중관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구두 친서가 북중 두 나라가 신종 코로나의 내부 확산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경제 정상화를 모색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라는 이중 악재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북중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며 주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장마당 개장률도 낮아지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조미료와 설탕 등 수입 식료품 가격에 일시 급등에 따른 불안 심리로 평양 시민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으로선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발등에 불이 되고 있는 경제난 해소를 꾀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홍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선 중국의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소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로 미중 간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우호관계 강화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한 경제는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중국의 지원이 점점 더 절실해지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직면할 텐데 거기서 이제 북한은 중국과 같이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고 싶다. 라는 의지를 전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내세울 만한 경제 분야의 치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 건설이나 순천 인비료 공장 정상 가동 등 김 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자체 능력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의 대중 밀착 외교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 중인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함께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김 위원장의 친서는 남북관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협력을 한국 정부에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시점에서는 쉽게 안 나오겠다는 거죠. 한국이 더 큰 선물 더 중요한 혹은 또 뭐 대미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나오겠다는 거죠.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대남 비난을 강화하면서도 명시적으로 남북관계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것은 지난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압승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서 탈북민들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키자는 의미의 단체 이름을 가진 애녹은 미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로는 유일하게 탈북민들에게 숙식과 1대1 영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설립돼 2013년부터 온라인 1대1 영어 교육을 제공했고 6년 전부터는 시카고의 엠파워 하우스라는 공간에서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단체를 거쳐간 탈북민은 20여 명이고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봉사자들은 짜여진 시간표대로 학생들을 방문해 1대1 수업을 진행하고 숙제를 내주는데 하루 6시간은 꼬박 매달려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엠파워 하우스가 일반 주택이어서 봉사자들과 직접 만나 공부하는 인원은 제한적이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많은 탈북민들이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자원봉사자인 제임스 키슬릭 씨는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이어온 노력 덕분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me, I don't think COVID-19 has had a direct impact on tutoring per se. The student whom I'm supporting right now lives in a different state anyway.
한국 청주에서 교사로 일했다는 키슬릭 씨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명의 탈북민을 가르쳤는데 다른 주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키슬릭 씨는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은 탈북민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키슬릭 씨는 미국 내 탈북민들의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어 수업 외에 영어가 필요한 많은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나 건강보험 안내 등 서류 작성을 도왔고 코로나 봉쇄 조치가 풀리면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도 할 계획입니다.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배운 것이 많다는 키슬릭 씨는 지난 5년 동안 이런 점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to teach them what they need to know to pass certain exams. But also, we want to help them to explore the frontiers of new possibilities they explore and support them through the process of figuring out things that do not have right or wrong answers.
애녹의 지침에 기초해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특별히 옳고 그르 시카고 대학에 재학 중인 앤디 엘러 씨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생으로서 많은 양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앤디 씨는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각보다 매우 쉬운 것을 알게 된 것이 자신이 얻은 혜택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래의 탈북민 남학생과 만나 친구가 된 경험을 나누는 앤디 씨는 강한 열망으로 모국을 떠나 그동안 찾지 못했던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이 두려울 수 있는 이들에게 정보를 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자신과 닮은 점이 많은 친구라고 말하는 한국인 유학생 김보경 씨에게 애녹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자문에 관심이 높은 자신에게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대학에 다니며 2년째 봉사하고 있는 김 씨는 애녹의 공동대표를 맡게 됐는데요. 애녹을 성장시킬 더 많은 기회를 찾아가며 학교와도 협력할 방안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만 30여 명의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절반이 애녹을 거쳤습니다. 애녹의 설립자인 홍성환 대표에 따르면 애녹을 찾는 탈북민 대다수가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인 검정고시 GED를 목표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평균 2년 정도 머물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간호보조사, 미용사 등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도 함께합니다. 홍 대표는 꿈이 있고 목표를 세운 탈북민들의 경우 성취도가 더 높다고 설명합니다.
내 꿈이 정말 정확하고 내가 목표가 이제 뚜렷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랑 이제 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그냥 대학이랑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졸업인데 거의 바로 앞에 있는 친구들이고 배우는 것조차도 막 처음에는 막 수학 같은 것도 막 초등학교 같은 걸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은 제가 경제학 공부하고 지금 그 이코노미스트 일하고 있는데 저도 좀 모르는 수학을 막 공부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앞날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 저 입장으로서도.
그러나 북한에서 제대로 공부한 경험이 없어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꾸준히 참고 공부해야 성과가 나오는데 진전이 빨리 느껴지지 않아 계획을 자주 바꾸면서 학업과 직업 모두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던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험하는 시행착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봉쇄 조치로 현재 엠파워 하우스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체 설립 후 처음으로 한국 내 탈북민 3명이 3개월 방문을 끝내고 지난주에 돌아갔는데 비자를 받고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홍 대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의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예외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어떤 그런 일로서 저희가 하는 일에게 철벽 가르쳐온 게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어나는 뭐 일이나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상황에서 전혀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장 그런 외부적인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일단 수업이 이제 진행이 이제 온라인밖에 안 되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 저희한테는 그다음에 원래 오려고 했던 한 친구도 이제 더 이상 안 오게 됐고 차주에서 오려고 했던 친구가.
탈북민들에게 무료 영어교육 기숙사로 잘 알려진 탈북민 지원단체 애녹. 홍성환 대표는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엠파워 하우스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수업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봉사자들하고 만나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막 특히 이미 알던 사람들은 그걸로도 되지만 만나고 하는 게 약간 그래도 커뮤니티 빌딩하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좋은 친구도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원활하게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수업의 질을 떠나 직접 만나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쌓이는 것은 탈북민과 자원봉사자들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초년도의 완전 퇴치를 선언합니다. 이 병을 앓게 되면 곰보가 되는 초년도는 인류의 가장 큰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초년도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초년도를 퇴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 박사였습니다. 제너 박사는 소의 질병인 우두에 전염된 사람은 초년도에 걸리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너 박사는 1976년 우두에 전염된 사람의 종기에서 고름을 뽑아 8살 남자아이의 몸에 주사했습니다. 이후 제너 박사는 초년도 병균을 아이에게 주사했으나 아이는 초년도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초년도를 예방하는 최초의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종두주사라고 불리는 이 백신은 전 세계로 퍼져 수많은 초년도 환자를 예방했습니다. 그 결과 초년도 환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그리고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는 초년도 완전 퇴치를 선언하게 됩니다. 1886년 5월 8일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코카콜라가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Soft drink was first sold to the public at a soda fountain in Jacob's Pharmacy in Atlanta on May 8th of 1880.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존 펜버튼은 자신이 직접 만든 코카콜라라는 새로운 음료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설탕과 탄산수, 코카 잎 등을 섞어 만든 펜버튼의 이 청량 음료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펜버튼은 약국을 그만두고 코카콜라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어 이 콜라의 잠재력을 예감한 한 사업가가 제조법을 사들여서 1893년 코카콜라를 상표명으로 등록합니다. 오늘날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 국 이상에 진출했고 500여 개 브랜드에서 3,500여 종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종합 음료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